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도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하나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내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회복된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지도자인 이 왕, 그러니까 군주부터 모범을 보여서 풍성하고 아주 열정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라 타락한 예배를 드려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어서 우상과 함께 믿어서 망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 중심의 타락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룩한 사랑과 헌신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 15절을 보니까 아침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3분의 1을 소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가 매일 끊이지 않고 드려야 하는 제사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너의 영성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은 이 날마다 이 거룩한 산 제사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 자전거 달리는 것과 똑같아서 조금만 늦추면은 긴장이 풀어지면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운동을 갔다가 계속 안 하고 있으면은 몸에 근육이 없어져 버려요. 근육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 안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내가 알고 그 다음엔 제일 먼저 마귀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알고 어떤 경우는 내가 제일 늦게 알아요. 영성 떨어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주의 하루 예배 끝나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베스트를 드리며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사람 대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늘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팽팽하게 자기의 영적인 예배를 살려놓아야 합니다. 16절, 18절에 쭉 보면은 이제 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군주에게 주어질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가 나옵니다. 1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이 첫 번째 이 왕의 기업에 대한 규정은 왕의 기업은 왕가에 의해서 세습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뭐 이 세습 시스템을 하나님이 동조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 왕들이 자기에게 정확하게 정해준 영토가 없으니까 항상 백성들의 것을 수탈했어요. 그래서 지난 본문에서도 보면 왕의 영토는 왕이 농사짓고 맘먹고 살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딱 정해줬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이 왕에게 그 목숨으로 주신 그 영토에 만족하게 하고 백성들의 소유를 넘보지 마라, 수탈하지 말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영토는 왕의 일가가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왕의 기업에 대한 두 번째 규정을 보겠습니다. 17절,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자기 아들이 아닌 다른 신하 종에게 그 영토를 떼어주었을 경우 그 기업이 그 신하 가문으로 영원히 귀속되지 않고 희년이 되면은 다시 왕에게 소유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율법에다 나와 있죠. 이건 또 왜 그렇게 했냐면은 간혹 가다가 이 신하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왕의 권위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선물로 준 기업을 토반으로 해가지고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신하의 세력이 커졌을 때 그의 포악한 그 세력이 백성들을 갖다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의 권위를 또 지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왕의 기업에 대한 세 번째 규정을 보겠습니다. 18절,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의 기업을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땅을 잃게 되면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경작해주고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그마저도 안 되면은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걸식하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리방랑하는 백성들, 이 난민들이 많아지면 이 농경문화인 국가 경제 기반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왕은 개인의 욕심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백성의 기업을 보호해 주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절에도 왕의 소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주었다. 왕의 힘을 통제하고 또 지나친 신하들의 힘을 통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 가진 자들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니까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남용해서 약한 백성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세심한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에스겔을 이끌었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천사가 에스겔을 이끌고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방, 이 뒤쪽에 있는 처소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무대 대기실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쉬는 곳으로 이용했고 또 동시에 예배 때 드릴 제물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던 방인데 조금 있으면은 21절부터 24절을 쭉 보면은 그 뒤에 있던 또 부엌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제사 때들이 재물을 굽는 구역이기도 했고 제사장들이 거기서 또 그 음식을 먹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 24절을 보면은 그 부엌의 크기와 위치 안에 있는 주방 용기에 이르기까지 아주 뭐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수종 두는 자는 바로 여기서 백성들의 재물을 삶아서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걸 에스겔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가 이 성경을 보면은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아니 뭐 이 부엌 주방기구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거 챙기시나 이걸 왜 또 성경에 쓰셨을까 어떻게 제사장들 옷 갈아입는 무대 대기실까지 쫓아오셔가지고 그 재물 준비하는 방까지 와서 일일이 챙기실까 굳이 그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의 눈에 보이는 일, 크고 화려한 일을 신경을 쓰고 아주 잘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이렇게 배너 디자인하고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성도들 앞에 설 때 이렇게 옷을 어떻게 입고 성만찬 때도 예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떨까? 무대 대기실은 어떨까? 교역자들은 사무실에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가끔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뒷방에서 부엌에서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지를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 뒷방에서의 살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회 끝나고 장로님들은 집에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의 부엌에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뒷방에서의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타락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모든 미선은 여기서부터 나오거든요. 목사님들은 쉴 때 뭐하고 쉴까? 주일날 교회 안 올 때는 뭐하고 있을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뒷방에서 어떻게 할까? 저는 교역자들이나 교회 간사님들, 교회 직원분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엄격한 자기관리를 요구하는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교회에서 녹을 받고 기계적으로 출퇴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4시간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경건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저는 계속해서 굉장히 스터프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나 대형교회에서 한 교회 직원이 근무 시간에 사람 이제 뭐 큰 행사 끝나고 나서 전부 다 이제 그주는 조금 이제 전주에 큰 행사를 했으니까 좀 지쳐서 좀 쉬던 때입니다. 교회 컴퓨터로 이 친구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괜찮은 드라마였습니다만은 저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죠. 그 전주에 큰 행사를 치렀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죠. 뒷방에서 그러면 안 되죠. 저 우리 교회 찬양팀들도 대기실에서 시끌벅적하다가 저한테 혼난 적 몇 번 있습니다. 자기 순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막 떠들고 있어. 그게 뭐 밖에까지 들려요. 제가 그래서 찬양 부르는 시간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굉장히 잡았습니다.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찬양 인도자는 앞에 와서 찬양 부르는 쇼맨십이 아니다. 너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아니다. 자기 찬양할 시간이니까 찬양 부르고 대기실에 가서는 희덕거리고 있고 시끌벅적하고 있고 요새 유행하는 영화 얘기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교회... 구약성경에서 그러면 죽었습니다. 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때 목사도 죽였어요. 장로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커버해주는 은혜의 시대에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뒷방에서의 모습이 너무 위선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아무리 해도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차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괴리 현상이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굳이 성전 뒷방으로 데리고 갔다. 대기실로 데리고 갔다. 부엌으로 데리고 갔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의 모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직면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골방에서의 예배를 보고 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도 마찬가지. 뭐 스쿨하고 그럴 때 내가 간사님들한테도 꼭 그 부탁을 합니다. 스쿨이 돌아가면 처음에 기계 세팅해놓고 강의할 동안에 자기는 그럼 딴짓하고 있어도 되냐? 그렇지 않죠. 기계에도 성령이 임하는데 음향 세팅할 때도 자기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그 강의에 들어가면서 이걸 만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주 세큘러한 사람이 교회 음향 만지고 영상 만지면 사고 납니다. 이건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녹을 받고 일하는 꾼이 되고 말아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뒷방을 보고 계신다. 교회 건물이 있는 식당에서 보면은 그 식당에서 권사님들 떠도는 소리 들어보면 그 교회 영성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님들에게서 거룩하게 예배할 때 어떻게 알겠어? 부엌에서 음식 만들 때 떠드는 소리 속에 그 내용 속에 거기 다 우리 교회 영성이 배어 있는 거지. 저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부엌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뒷방을 보시는구나.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앞과 뒤를 다 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뒤에는 굉장히 썩어버린 그런 위선적인 영성으로 계속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오래 버틸 수는 없어요. 주일의 하나님이 월요일의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무대 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 모두에 항상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서 단 하나 치우는 FD나 꽃꽂이 하는 분이나 여기서 피아노 하는 분이나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순서 아니라도 기도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모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엌으로, 뒷방으로 제사장들의 대기실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제사장들의 대기실로 부엌으로 성령께서 우리 임재하시고 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가식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주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어 있어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